오늘은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 한마디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이르렀고 구약에는 위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영접할 때 그 빛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만 있어도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사람도 있어도 안 되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일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유 상관없이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12가지 문제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 다 많아요. 말을 하면 다 맞다니까요. 그러면 다 죽여야 돼. 이러니까 죽이고 이러니까 자르고 이러니까 관계 끊고 이러니까 명절에 가보면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공평하고, 요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 사람은 이게 너무하고, 다 맞아요. 결론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고모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형님도 죽이고. 저희 아버님 이야기에서 항상 죄송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명절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나름대로 엘리트셨거든요. 근데 명절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편해서 그랬겠죠. 아들 같은데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는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쉽게 역정,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이 정말로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기분 나쁜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기분이 더 나빠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아버지는 명절에 올 때 좀 기분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장로님이 거듭났겠지. 그랬는데 안 거듭났어. 더 나빠졌어. 그래서요,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었는데 다 천주교 같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사랑하고 편하니까 이래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쭤보는 게 아, 왜 오늘 그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세요? 아버님 그래요. 내가 언제? 야, 미치고 환장. 그 작은 아버지는요, 너희 아버지 왜 그러니? 막 이를 갈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왜, 내가 왜 그러니? 난 이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네, 이는 편하게 이야기 하신 거예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 말을 했을 때, 살리려고 예수도 죽이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우리 입이 짧아서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다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나는 다 아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현을 안 하고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빛이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리는 빛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런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아이 그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만 있어. 그래서 만족과 행복과 성공했어요.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연애하면 곧 잠시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 결혼하면 결혼식 한 일주일, 한 달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옥 시작. 잉태하고 자녀 낳으면 아들 낳았다 잠시 좋아요. 양육. 우리 집 밑에 보면 세잔을 키우는데 한숨이 푹 나요. 이번 명절에 보니까 직장 생활을 다 하고 또 세 자녀를 또 돌보시더라고. 네 자녀도 계시에요. 해외도 잘 다녀오셔. 대단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주셨고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것을요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 너무나 많으셔요. 그런데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친척을 위해서 만나서 상 예? 준비하고 우리 재산 안 드리니까 뭐 좀 편하지만 그런 걸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것을 힘들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시뿐인 이 세상에 속지도 마시고 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속아서 참된 행복과 천명과 사명 등과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부 힘들다 그러면 끊임없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너무 행복, 시험 기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딴 생각 필요 없어. 요대로 계속하면 전교 1등 할 것 같던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이제 우리는 시험 끝나는 거 하면 이제 모든 지식을 다 같이 내거든. 이렇게 시험 중 함께 다 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한 명이 걔가 끝나고 누군지 몰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탁 올라왔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문제를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답이 아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야 그거 답 이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니? 그랬어요. 근데 걔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얼굴을 침울해가지고 걔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는 공부도 못하네. 그것도 모르지. 근데 걔는요 모든 과목에서 그거 하나 틀렸어요. 나중에 1등 하더라고. 전 그때 70점인가 80점 맞았어요. 네.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항상 안 행복했어. 박재용이라는 그 애가 고3에 시험 보면 서울대 법대 들어갔는데 시험 볼 때면 몸이 아파요. 저는 시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빨리 끝나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 다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하면 끊임없이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끊임없어요. 누리면 빛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주신 분들은 어떤 현장, 노예, 포로, 속국 생활에서도 누리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까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니까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웃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저주와 고통과 절망을 흑암에서 참된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네, 끝없이 우리의 형용사를 써도요. 주님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쉽고도 은혜롭고 정확하게 알려준 성경이 오늘 우리들이 나눌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언제 적었냐면 AD 9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AD 90년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지 올해 20년,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썼거든요, 거의. 근데 그게 AD 67년, 그 70년이에요. 그러면 70년이라 해도 66년, 67년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쓴 글이 그거예요. 근데 그 전에 로마서는 10년 전에 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을 14권에서 적, 뭐 히브리에서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4권 적었는데, 그 후로 20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기초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복음서, 어려운 내용을 책을 다 쓰고 이 내용을 보는데 현장에 가장 맞는, 가장 쉬운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기만 하면 모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책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적을 때는 요한복음 밤모섬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들어가기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체로 봤을 때 아, 이 요한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시대에 굉장히 문제였던 영지주의지. 이 영지주의자는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3단체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이야기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답을 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치유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최고의 석학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우면서도 가장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40번만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 구원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요라는 말이 130번이나 나와요. 그럼 쭉 읽다 보면은 10번 읽으면 1400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의 복음 편지고 사도 요한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게 다 나와.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어떤 건지, 읽기만 해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인 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뭐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새 가족들에게도 이걸 전달해야 되는 그 간단한 중요한 요조를 먼저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교회 조금만 다니면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소중함을.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들이 받는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야훼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우리 구주로 메시아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알고 영접해야죠. 그냥 이름 무작정 따라한다고 영접이 아니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엄청난 권세까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 여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신구약 성경을 꽉 누르면 요한복음이 툭 떨어진대요. 꽉 누르면 요한복음이 쫙 짜면 요한복음이 툭 떨어져요. 요한복음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툭 떨어진대요. 그 자매님 믿고 있는가 봐. 그걸 보는 게 정말 그럴까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전체 주제 요절이 어디 있는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죠. 엘리트 니고데모에게.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다 알았는데 이건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지식 석학들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았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방법과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요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중반부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과 결과 내용을 아주 이렇게 쭉 펴놓은 거죠.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나 처음 교회에 오시는 새우 가지고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역할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길,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남북 간의 문제를, 행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이분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 그 흑암은 다 꺾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분이 과거에는 워낙 그 감시가 철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뭐 만 명, 몇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90년 이후에 고난의 행궁 막 굶어 죽고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그 공산주의 이거 이런 어떤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도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40km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지.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뭐 보통 사람 20명당 한 명을 그 안에 감시요원이 있고 군인들은 5명이다 7명당 한 명이서 감시요원이 있어서 무슨 말하면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고난의 행군 기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푼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고 또 연변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한대요. 공산당은 백성을 다 죽이고 장마당은 백성들을 살린다고. 당이 두 개 있대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근데 그 장마당에서 성경을 다 판대요. 어떤 분이 경험을 했는데 성경을 다 갔는데 사갔는데 다시 확 화를 내면서 가져왔더래요. 왜? 그 성경이 좀 개역 개정인데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이야. 이렇게 왜 말이 어렵냐고 새번역으로 바꿔주라고. 좀 쉬운 걸로 바꿔주라고. 또 그래서 다시 가서 바꿔줬대요. 지금 그렇게 성경이 장마당에서 유통될 정도로 방송도 다 듣고 휴대폰도 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원자폭탄, 남북각의 관계. 우리가 원자력 만들고 미국 의지하고 미국이 지금 더 힘들게 만들어 우리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힘들게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지는 거 싫어하는가 봐. 다 국익만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지켜주실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남한 안에서도 좌우 뭐 동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다 살리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세계를 복음하고 살릴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살리는 빛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몇 개의 말씀만 여러분 영웅 속에 깊이 각인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게 될 거예요. 만나는 현장마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리고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응집해서 가장 깊고도 쉽게 쓴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능력과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예요? 헬라어로는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인격적인 말씀 안에 호라는 것을 붙는데 이것은 남성 명사,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그 정관사를 잘 안 붙이잖아요. 영어는 정관사를 또 붙이죠. 정관사, 더, 그.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건 뭐,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남자고 여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표격을 해요. 사람의 대표가 남성 명사예요,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때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바뀌어 있어요. 말씀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는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안에 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면 더 갓 할 때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제문자. 그런데 부정관사 어를 넣어가지고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작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요, 주어가 뒤로 가면 뒤에 있는 그 명사를 할지라도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될 일이 앞으로 오면은 이게 더가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동명사라는 게 나오죠. 영어로 가야 돼. 명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도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뀌게 되면은 요거 이해를 독해하기 위해서 덜을 뽑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이거는 주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로격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헬라 문법이에요.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에게 말을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장로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밑에 사람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여기 봐라. 더가 안 붙지 않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은 이 부분을 가장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언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I am dead,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나는 나다가 에고 에임이에요. 여러분들 에고가 뭐든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에임이, 나는 나다 이런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나다 하는 것이 여호와, 그 다음에 뒷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한테 이거 보고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호와, 에고 에이미가 여호와라니까요. 나는 나다. 아니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여호와 생명의 떡이니, 이거 그거예요. 야훼 생명의 떡이니, 나는 야훼인데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니, 두 번째로 나는 야훼인데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양의 문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인데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창조주인데 엘로힘인데 참포도나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원죄 자범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10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과 가정과 가문을 살려주실 재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기적을 베풀으셨을까요? 뭐 포도 떨어지니까 도와주려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어디에 생겼습니까?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생겼잖아요? 우리의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들은 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평가하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도 평가하고 우리 남편도 평가하고 아내도 평가하고 우리 자식도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옥 된다니까요. 그럼 거듭나셔서 그러한 부분도 변화시켰을 만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또 2장 12절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갱신시키시잖아요. 성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복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었을 때 단순히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쉽지만은 쉬운 게 아니라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을 여호와를 깊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뿌리 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요한이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현장의 12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엘리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어떻게 답을 줄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하면서 마지막 영적인 작품으로 만든 것이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개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락방 현장에 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분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서시 10분 암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 다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그건 영광스러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하기 쉬워집니다. 잘 알면 쉬워져요. 여러분 잘 전한다 안 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또 1절부터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듭남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좀 묵상하고 알아야 될 것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아주 여러 가지로 그때 영지주의가 판치고 있는 유대주의가 판치고 있는 신비주의가 판치고 있는 그 시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는요 엘리트였어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영지주의자였어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신비주의자였어요. 니고데모가 왜 신비주의자였느냐? 니고데모가 감동받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죠? 카나의 혼인차에 기적 보고 왔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니고데모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 무섭냐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요. 예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해야.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물론 포도주 만든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신비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는 사회의 지도자였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막 그걸 강조하면 힘듭니다. 피곤해.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자기도 힘들고 다 죽여요. 네.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구원의 강구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갈등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피곤한 일이 자꾸 생겨 주변에. 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한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1절을 보면은요 니고데모와 같은 엘리트만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상처받은 여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러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애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무지만 하겠죠.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누구 만나면 결혼까지 했는가 보죠. 그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 이 남자에서 낳고 저 남자에서 낳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한 명, 두 명 낳다고 생각해보세요. 없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남편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피임 기술도 없었고 그러면 그냥 났을 거 아니에요. 다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인생이.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인이었고 남자들에게는 인기는 있었지만 왕따였어요. 외로웠겠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왜냐? 사실은 뭐 남자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팔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먹고 살고 살아버리면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는 장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신앙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남자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속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즉, 그 여인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도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병까지 치유하신 치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장 1절부터 16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사실적인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통당하고 여러분 가장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구원만 시키는가 보다. 이건 내가 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보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처절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주 간절했을 때 여러분 손님 혼인잔치 왔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또 5천 명이 있는데 5병 이어로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 상황입니까?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상황입니까? 예. 그런 간절한 부분을 간절하게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에 정말로 간절한 그 문제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해답과 치유와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이유는 너무 이념주의에 빠지고 너무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은 아니 6일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하지 장관 됐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사실은 진화론이나 그런 게 다 틀리거든요. 재원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거기서 예일대학교 나왔는데 6일 창조를 주장해요. 그분 이야기 어렵지 않아요. 우주 만물이 지금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거 찍어봤더니 빅뱅을 이야기,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하잖아요. 뻥 터졌는데 엄청난 힘으로 이게 날아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1초에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150광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하루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주가 확장돼야지 되느냐면은 하루에 24시간 계산을 다 했다니까요. 24시간에 약 첫날에는 70억 광년, 그 다음 내로는 뭐 50억 광년, 30억 광년 그런 빠른 속도로 우주가 확장돼야지만이 오늘 요 속도로 우주가 확장되는 거다. 그럼 6일 창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계산 수치적으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창조 진화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저 깊이 들어가면 무에서 유로 계속해서 촉근 이론 여러분 최소 단위는 흔들리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진화.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탁탁탁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 우주 만물을 지금 자 보이지 않는 미세 속에는 창조를 계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 하나님이 그 욕선 이 진리를 우리 렘넌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식에까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걸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 사도는 아무 관계없는 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대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그 사회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을 썼어요. 오늘 우리도 이 사회에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 그래서 이것을 일곱 각이 이제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증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라는 증거. 그걸 보여줬다는 어떤 겁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자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거.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고 6장 후반전에는 무리를 걷고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고 그다음에 11장에 나사를 고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이런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 저기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분 있으면 좀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제가 고민 좀 해보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막 환자 고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할렐루야 기도원 가봤거든요. 여러 번 가봤는데 진짜 고친 분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만진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고침은 그런 건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아멘 이거하고 다르다거든요.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뭐 이런 질병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분 혹시 이런 분 보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셔 또 소경을 눈뜨게 중사를 살려 어떤 한 분이요 저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더니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그 끝나고 나서 한강을 그냥 걸어가시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리고 한강 건너가더니 저쪽 시청 앞에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하셔 그럼 저기 수위로 가가지고 거기에 죽은 자를 살리셔 뭐 이런 분이 있으셔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랑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 요한복음을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그러지. 다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 훌륭한 책이라고 그러지. 시대를 바꾼 책이라고 그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도 증명된 건데 역사상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 나눈 건 주로 전반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후반부에 우리들이 도전해야 하고 일신점신 지속해야 할 하는 천명, 소명, 사명과 미션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보면은요, 13장 31절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613가지 모든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완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원수 같은 여러분 남편, 원수 같은 여러분 형제, 정말로 안 맞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00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넘어요. 1만 달란트는 수십조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 1000만 원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돈 띄고 그러면은 저도 너무 미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도 있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죽어도 잠 잘 오는데 돈 띄고는 잠 잘 오지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돈이 돈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이고 노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지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14장 15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가신 주님은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참사랑교회에 여러분과 가문이 계속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되어져요. 어느 시간표에 중간에 포기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깨달았고 그다음에 훈련도 다 안 받았으면서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전도 합숙까지 가보시고 관두시려면 그다음에 사인해 줄게요. 19장 17절부터 37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19장 17절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도 또 원죄, 처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모든 죄까지 현재하고 미래까지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1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지만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느님 필레오와 신을 안나요. 필레오는 형제가 그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주를 필레오 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바꿔버려요.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필레오 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도 내 양을 먹이다 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가페 같은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가 작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계복음화 천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 작은 모습으로 먼저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살리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과 비전과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주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